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잘못된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세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역사서가 있어요. 그죠? 역사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된다 그랬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형태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비가 왔어요. 아마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비가 왔단 말이에요. 밖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 참 멋지시다, 비를 제때 내려주시네. 그렇죠? 너무도 더웠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내리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 거죠. 이게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시가서가 있었어요. 자, 시가서는 어떤 거죠? 비를 맞고 달려오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하나님 정말 멋있다, 시시때때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시인들 혹은 사람들의 반응이 쓰여있는 게 시가서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비를 내려주는 건 그 비 자체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비를 맞았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조금 다르죠? 그렇잖아요. 조금은 주관적인 성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왜 비가 내려서 차가 막히게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야 그래 차는 막혀도 비가 내리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조금은 다르지만 그 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시가서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선지서가 있죠. 선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찌저기 뉴스를 들어보니까 비가 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일 저녁 때쯤이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딱 되니까 어때요? 비가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야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선지서죠. 그렇죠?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까지 온 거예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선지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위에 대한 일을 감당했는가,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을 했는가, 이런 마음에 이런 분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전달. 뜻의 전달. 이게 예언이죠? 그 다음에 성취.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선지서 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내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 하면 주로 선지서를 누가 써요? 선지자가 쓰죠. 선지자가 쓰게 되는데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죠? 참선지자가 있고 거짓선지자가 있죠?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의 구분점이 뭘까요? 저처럼 키가 조만하고 눈이 작으면 참선지자고, 누구처럼 키가 크고 눈이 크면 거짓선지자인가요? 아니면 우리처럼 눈이 두 개 달렸으면 참선지자고, 눈이 세 개 달렸으면 거짓선지자인가요? 그럼 뭘로 선지자를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는데 그 뜻이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렇죠? 참선지자는 성취가 있어요. 근데 거짓선지자는 성취가 없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내용이 성취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거짓선지자예요.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엄청난 그런 내용을 전달해도 그것이 성취가 되면 그 사람은 참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는 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읽게 되는데 요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선지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극명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봐라, 너희들이 믿지 못했던 그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겁니까? 구원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은 자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허물과 죄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약속했고 이제 하늘나라로 인도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죠. 왜 믿을 수 있어요? 선지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거든요. 선지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누누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약속을 한번 지키시는데 어떠한 대가로 치루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한번 맺으면 그 맺어진 언약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인간관계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금전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건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끌고 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약한 짓을 했는가, 아니면 바벨론 그 나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했는가, 이런 잡다한 내용들에 관심을 두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쁘셔야 돼. 내일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시다는 강한 확신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 당장 내일 렌트비가 낼 거 없고 돈이 뭐 낼 게 없어도,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닥쳐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쓰기 위하여 선지서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전혀 다른 분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되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 두 직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두 직책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자,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의 직임이 달라요. 두 사람은 다 사람인데 그 하는 일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제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 등장하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감당했죠? 가장들이 감당을 했어요. 제사장이 감당했던 제사는 사실 아버지 가장이 그 일들을 감당했죠. 아브라함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죠. 이삭 아버지로서 제사를 드리죠. 야곱 제사를 드리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제사장은 사실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을 때 제사장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제사장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한 거예요. 반대로 선지자들은 누군가 하면 왕정시대에 도래했을 때 등장했던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쪽의 대표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면 사람들이 놀랄까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혹은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그 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항상 그 사람을 보낸 자들의 권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왕정시대 가장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겠죠? 그런데 왕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죠. 다윗왕에게 다윗왕의 실수와 죄악을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예요. 왕에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대언했던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는 어릴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감당하는 일이 대표자의 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던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선지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선지자는 재밌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부르시면 여러분들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설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은 선지자직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 이따 보겠지만 선지자직에 부름받아서 결혼도 못하게 됐고 호세아는 어떠신데요? 창녀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 세 번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돈 주고 데려와야 되고 그 여자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선지자들은. 자, 그런 선지자들이 구약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성경에 등장했던 그 선지서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량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책의 분량이에요. 그 선지자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작은 일을 했는가 이게 아니라 책의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로는 네 권이 등장합니다. 여기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렇죠? 열두 소선지서라고 말하는데 열두 권의 소선지서가 등장하지요. 그 열두 권의 소선지서를 다 함께 묶어보면 대선지서와 얼핏 분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선지서는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섯 부분은 사실 히브리어 민족에게 아주 관련이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모세오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섯 권. 시가서도 다섯 권. 오축이란 말도 있죠? 다섯 개의 절기. 시편도 150편이 되어 있는데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권. 모르면 오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오를 얘기하니까. 그죠? 이 선지서도 분량대로 나누면 다섯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12선지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권 한 권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쭉 연결해서 써 있다고요. 한 권처럼. 12개가 한 권처럼 실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분량처럼 그렇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나눠진 게 아니라 순서를 보게 되면 역사의 순서에 맞게 이것들이 배열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어려움을 줬던 상대국은 어디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하고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남쪽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될 바벨론 포로 시대를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해요? 정신 차리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막힌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막 아수르 시대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는 누가 옵니까?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는 이미 시간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뭘 외칩니까? 항복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항복 안 하면 니네 다 죽는다. 제발 항복해라.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텐데 두 손 번쩍 들고 끌고 가려면 목 탁 내밀고 끌려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일제가 식민지를 맡겨 우리를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일본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일본에게 협조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국노였습니다. 때려 죽여야 할 놈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달했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죽어 나자빠져 있는 시체들을 보고 통곡하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내가 뭐라고 하더냐? 항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지 않았느냐? 시체가 얼마나 넓어져 있었는지 장사 지낼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죽어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더니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더 이상 소망 없으니 70년간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로 들어가면 이제 에스겔이 들어오죠. 에스겔서는 포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환상을 보게 되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이고 마지막 대선지자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에 끌려가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다니엘만큼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 한국일보를 보니까 우리 조성준 의원인가요? 그분이 온타리오 주의원이 됐다고 막 이렇게 났더라고요. 대단한 일이죠. 여적지 뭐 다섯 명이 시도를 했는데 처음이었다라고 한국인으로는. 엄청난 일입니다. 소수민족으로서의,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수상격인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런데 몇 명의 왕을 지나가게 하냐면 네 명의 왕을 지나가요. 그 중에는 왕국이 두 번 바뀝니다. 왕국이. 여기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나라가 될 때까지 왕국이 바뀌는데, 그때까지 네 왕이 바뀌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를 고수합니다. 고수하고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해 보세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대의 격변 속에서 그들 자기의 위치를 유지해 나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여줬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신앙에 절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절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성취되고 돌아온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관심사는 뭐예요? 도대체 언제 70년이 끝나냐는 거예요. 70년이 끝나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사실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죠? 606년, 597년, 586년에 3차로 끝나가게 됩니다. 근데 1차로 끌려가기 때문에 70년이 어딘지 몰라요. 1차 포로 기간이 돌아올 때까지 70년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어려움들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포로기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그냥 순서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포로 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고, 그 안에 사실은 대부분의 소선지자가 이쪽에 포함되고 있죠. 소선지자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씨 때는 하박국에 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니엘서 포로기에는 없고요. 다니엘 시대에 썼던 그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순서만 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다음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